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리의 말씀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먹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삼아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무처럼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간직하여 범죄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속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시편 119편 1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당시 다윗 안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그러나 아들의 영이 아니고 그 안에 사시는 영이 아니고 기름 부으신 그 종의 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참 맘만 먹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아직도 참 양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있는 것이라고는 율법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무서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법문은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서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됐고 또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됐고 또 왕도 되어야 됐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가 다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 이렇게 시편 119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짖으며 참 명철을 날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 참 이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율법의 죄들,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니까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증거들을 우리는 이미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어요. 과거의 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뵐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오직 한 분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범한 율법의 모든 죄들을 다 자기 몸에 전가받으시고 모든 민족이 먹을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죠. 성경대로 참 이렇게 우리도 그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뭐 백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한국이 뭐 5천 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4천 한 800년 이상 동안을 말이죠. 우리 육신적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율법도 없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여인들은 그저 항상 그냥 고통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남자들이 득세하는 삶을 살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그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자꾸 부르짖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른다 말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뭐 세상 사람들이야 둘째치고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발급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고 이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이 라오디게 교회의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민권, 인권을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인권 그럽니까? 인권으로 밥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권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권 변호사는 하나도 못 봤어요. 사실 신권 변호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권 변호사죠.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성도들을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그러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으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자존심이 깊이 뿌리 박아서 그것이 뽑히지 않은 이런 시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자존심을 붙잡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 정말 가늠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하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한 이 죄를 지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거 외에는 그 한 가지 죄 외에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시일을 했다, 인을 쳤다, 들어오시고 덮었단 말이죠. 뭐 인두로 지지는 게 아니고 씰이란 건 완전히 봉한 거죠. 하나님이 봉하면은 열자가 없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셨다. 구속의 날이 뭔가 하면 우리 몸을 벗고 휴거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안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안에서 슬퍼하실 분이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거처를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는 건데, 계시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임재가 떠나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시는 임재가 떠나는 거죠. 임재가 떠나는 거죠. 그러나 금방 회개하면은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죠.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율법, 기억도 다할수 없는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단두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한 가지 계명이죠, 뭐.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분을 전심으로 믿으면,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가 되게 해서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그래서 사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정말 일대일로 주님하고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영접할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전심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옛날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회시록 같은 사람도 한참 있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 참 믿었죠. 예수님 믿었죠. 믿으니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국 버지니아까지 와가지고 10년 동안을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주님의 일을 했죠. 그 사람이 결국은 회심하지 못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었다고요.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십계명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들과 법궤들과 증거들과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다 어겼는데,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를 버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게 우리 사람도 아버지의 그 심령이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을 했지만은 이 양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나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 한창 젊은 나이에 애를 낳아주시고 나를 버려달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나만 믿기만 해라 말이죠. 내가 자백하고 내가 걸려 들어갔으니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 베드로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랬죠. 아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이 이렇게 확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말이죠. 어?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쓰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멀찍이 보다가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결하니까 넌 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다윗왕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은혜가 없었다고요. 율법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에 기록됐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사람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171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며 내 입술이 찬양을 말하리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참 율법서를 보면서 그가 깨달았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율법 시대는 이렇게 법 안에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법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다가 보호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너희가 안 된다. 이것을 알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율법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너희가 나한테 와야 된다. 나한테 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개혁에는 몽학선생이다. 무식한 사람은 몽학선생이 뭔지 모르죠. 지도교사다. 주님한테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얼마나 속이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만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는 사람마다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남자만 되면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래야만 그 히브리인이 될수 있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죠.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 안 하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느냐? 그런데 그는 율법이 어떤 것이고 은혜가 어떤 것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서 71회 가운데 남은 한 일회,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바로 이제 7년 동안 한 일회가 될 때에 그때 그들이 결국 뭘 깨닫습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뭐 성전도 저지고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나중에 후 3년 반에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희생 죄를 없앤 거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희생제를 드려라. 내 앞에 짐승을 잡아서 바쳐라. 이건 누가 하는 짓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때 가서 이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 찔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그 지도교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늦게 구원 받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믿기만 하면은 목숨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으면 정말 믿습니다. 왜?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왕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믿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저 주스포 지저스의 스탠 메이어라는 형제가 여기 왔었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몇 번 왔었죠. 이 형제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요.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 족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믿는단 말이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옥토밭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죠. 참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옛날 예레미야 때에는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그랬죠.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입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니이다. 옳은 말씀이요. 이 계명이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그 계명만이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율법 안에 이렇게 보호하다가 그 많은 구약 성도들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했죠. 다윗도 아브라함 품에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가 된다고 그랬죠. 에스겔 34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영과 혼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몸은 땅에 가 썩어버리죠. 다윗은 천년 동안을 그 죽은 지 천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 천년 동안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가 달랐다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냐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으면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100%.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안 산다면 글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직 하면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물론 대환란 끝에 보니까 그때는 믿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절에 주님이 오직 하면은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계명들은 의이다. 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의의 말씀이지만은 그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주의 법궤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소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죠. 그 당시에는 율법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길이 없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죠.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아야 싸우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여기 주의 구원이라는 게 혼이 구원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말씀만 밖으로 튀어나가면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만 오게도 다 죽였죠? 가늠하게도 다 죽였죠? 처절합니다. 다윗이 한번 죄를 져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평생을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침상 요를 적실 정도니까 이건 상상해보세요. 그 한번 죄를 졌는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장 주의 법 안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겁난 사람은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고. 이 육신 죽었기 때문에. 왜? 성령이 계시니까. 할 수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육신이 약할 때 내가 강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말 불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짜증이 나오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죠. 내가 죽은 걸 모르는 거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안에 보화가 있다고 그랬죠. 보화. 이 말씀이 딱 임할 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죠.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고 평안이 오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보화 아닙니까? 이게 보화예요.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은 그 혼의 구원과 다르죠.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얘기할 때 혼이라고 그랬어요. 한 혼, 두 혼, 세 혼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러죠. 보통 세상에서는 성경에 사람을 셀 때는 한 혼, 두 혼, 세 혼 그랬어요. 왜? 혼이 그 사람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혼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성령 안에서 예언적인 것을 본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혼을 구하소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할 때 나의 혼을 영원히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도 되겠죠. 그러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신 만들었죠. 그게 영어로 보면 Praise the Lord, O my soul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킹제임스 성경은 전부 번역을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 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혼이 찬양하지 않고 이 육신만 찬양하면 이건 찬양이 아니죠. 이 마지막 때 많은 경배와 찬양이 육신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막 그냥 기타를 치고 막 그냥 뭐 부가장구를 치고 그냥 꾸장짱꾸장짱 하고 말이죠. 그래야만 뭐가 스트레스가 풀리지. 이건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택했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그가 깨달으니까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돼요. 이게 찬양하는 거는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내 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범죄하는 혼은 죽는다 이런 말씀 있죠.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죄를 지면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17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죄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네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그 당시엔 율법 시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럼 뭐 전도 안 하면 지옥 가게요? 그때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갈 때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아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피로 깨끗한 말을 했어요. 20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게 뭐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앞으로 될 계획들, 천일왕국까지 이것들을 주저함이 없이 다 내가 전해 주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목회자에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 말씀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없이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의 귀를 가렵게 해줄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게 뭐죠? 지금 휴거 얘기하고 대환란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단 삼단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제 독일에서 그 집사님이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진리란 거를 대문짝만하게 지금 신문에 한달 동안 게재할 광고문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WGMI.org라는 거를 우리 사이트를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도 되겠냐고 어프로브 받으려고 보냈더라고요. 야, 그게 참 대단하다란 말이죠. 독일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보고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면은 성경 학교를 해가지고 한번 거기 교회를 세울 그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목회자들은 신학교 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니까 평신도를 쓸 수밖에 없죠.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참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꾼들을 세워놓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편 119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다윗왕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린 율법 대신에 사랑하라는 세계명 하나만 받았으니 또 이전엔 사랑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텐데, 이 교회 성도들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입만 벌리면 주님을 찬양하고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는 말만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찬양하는 입술이 다윗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